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민수기는 성경에서 네 번째, 구약에서 네 번째 책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세는 책이라고 해서 이름이 민수기라고 붙여졌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책의 이름을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다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이 책의 이름은 광야라는 뜻을 말하는 그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과 전치사 무엇무엇에서라는 말이 붙은 배라는 단어를 붙여서 배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그 우리나라 성경이 한글로 쓰여진 성경 민수기 백성을 센다는 뜻과는 좀 다르죠. 민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한 애굽 땅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그 척박했던 광야의 시간, 40년의 시간을 이야기로 담고 있는 그러한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광야를 살고 있지도 않은 저희와 이 민수기라는 책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 그리고 모든 그 삶의 영역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우리가 광야에 비추어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다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각자의 그 미드바르에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자의 광야에서 우리는 걸어가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기에 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주변에 길은 보이지도 않고 그 내가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만 질비하고 또 그곳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그 두려움, 그것들만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우리의 삶이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광야를 지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또 어떻게 행진을 하고 또 어떻게 그 행진을 하다가 멈췄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막막한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참 대상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답답함을 누르고 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질문과 그러한 답답함들이 말씀 앞에서 풀어지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부르신 이가 책임지시는 곳이 우리의 광야 여정입니다. 한번 대지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이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길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여정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게 그들의 철저한 계획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막강한 군사력 혹은 그들의 인간적인 지혜와 그들의 어떤 앞으로의 플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애굽 압제 속에서 그들이 할수 있었던 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6장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그 펴신 팔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었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 그 당시 블레셋으로 가자 땅으로 가면 직선 길이로 빨리 갈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들을 그 40년이나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 포함해서요. 하나님 날 잊으셨나? 하나님 날 뭐 심지어는 버리셨나?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홀로 두시는 것 같지? 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His Will이라고 하는 CCM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의 곡 중에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광야에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도입부 부분만 살짝 불러드리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밤은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또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라는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더 가사도 있는데 요 가사만 한번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광야 가운데서도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이 길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라는 곳으로 부르셨다면 그 광야에서의 삶과 움직임, 일거수일투족 모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여러분, 광야는 또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곳이죠. 광야를 사실 가보진 않았습니다. 가보진 않았는데 이러한 뜨거운 볕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못 겪어본 그 태양볕을 조지아 땅에서 한번 겪어봤습니다. 진짜 그 체감 온도가 한 40도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왜 이렇게 더 몇 도인가요? 여쭤봤는데 체감 온도가 40도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정수리가 이렇게 타들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계속 이렇게 뭔가로 가리고 다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밤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에 견디기 힘든 추위가 찾아오는 그러한 극한의 곳이 광야입니다. 낮의 뜨거움과 밤의 차가움이 반복되면서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차단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메마르게 만드는 곳, 그러한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오늘은 좀 살만하지만 내일 같은 조건에 또 놓인다면 점점 피폐해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성막이 세워진 그날부터 낮에는 구름으로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또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셨고 또 밤에는 불로 사방을 밝혀주시고 그 혹독한 추위로부터도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 16절 9절에서는 항상 그러하여라는 문장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다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들으면 그래 오늘은 내가 너희를 말 잘 들었으니까 구름을 씌워줄게, 시원하게 해줄게, 아 오늘 오전에 오후에 말 잘 들었으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는 불로 너희를 좀 따뜻하게 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을 때나 때로는 그들이 계속해서 뭐 원망을 하고 때로는 뭐 심지어 범죄를 할 때나 그런 것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불은 항상 그러하여 그들 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심과 동시에 세밀하게 그들을 책임까지 지시며 매 순간순간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구원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 또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으며 우리가 또 지나고 있는 모든 것을 광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광야는 주님께서 결코 나 몰라라 방치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렀으니까 그 뒤로는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해. 자, 이제 각자 도생하자. 뭐 이렇게 우리를 내팽겨 쳐두는 곳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낮의 뜨거움과 밤의 차가움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점점 영혼과 육체를 메마르게 할지라도 항상 그러하여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셔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구름과 그 불이 우리의 인생 낮과 밤을 지키고 또 보호하시며 앞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로 부르시니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어떤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통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이 주는 답답함이었습니다. 답답함. 그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한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아, 대체 언제 가나안에 도착하는 거야? 왜 가다서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아, 언제까지 이 고생을 계속해야 돼? 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점점 올라왔을 것입니다. 이 타이밍, 이 때에 대한 생각과 고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그들이 애굽을 어쩌면 그 탈출하자마자 그들 안에 생겼을 것입니다. 목적지를 너무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했겠죠. 아, 언제 갈까? 언제쯤 도착할까?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한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과 같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는 즉흥적인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어디 가자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합니다. 저희 아내는 그걸 싫어하지만 저는 꿋꿋이 그걸 아이들을 데리고 그걸 합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갑자기 속초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1교시만 하고 빨리 집으로 부른 다음에 차를 태워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내비게이션을 찍으니까 거의 3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차에 타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용인에서 살고 있는 용인에서 벗어나 이제 하남을 지나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묻는 겁니다. 이제 다 왔냐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출발해서 이제 좀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목적지가 다 왔냐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백성이 그때 이제 장정만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장정만 60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성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또 가축을 돌보면서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섯 식구만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든데 200만 명이 움직이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멘. 구름이 저녁에 머물렀다가 다음날 아침에 떠오릅니다. 어쩌면 겨우 이제 몇 시간 눈 붙이고 좀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또 짐을 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이틀 동안만 머뭅니다. 이제 겨우 텐트를 치고 이제 한숨 돌리고 좀 쉬려고 하는데 또 가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날에는 한 달 동안 미동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1년까지도 미동이 없는 겁니다. 구름이 꼼짝하지도 않는 것이죠. 여러분, 1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았던 때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가나안으로 진짜 가기는 가는 겁니까? 아, 왜 여기서 1년씩이나 이렇게 썩고 있는 겁니까? 아, 이봐요, 모세.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저긴데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백성들은 계속 했겠죠. 백성들 안에서 인간적인 계산과 어쩌면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막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터져나오고 저기서도 터져나오고 속이 터지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지금 좀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날씨도 좋고 혹은 지금은 움직이지 말고 쉬어야 할 때인데 구름은 내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을 그 답답함을 누르고라고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답답함을 누를 수 있었던 이유, 아니 눌러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대제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여정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리더십인 모세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의 이끌어내심은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유일한 주관자가 되시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백성들은 그들의 경험을 통한 예측과 그들이 주장하는 타이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늘 조급합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이틀이나 지났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왜 이 고난의 터널은 한 달이 가고 1년이 됐는데 왜 끝이 보이진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뭐 듣기나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세운 플랜과 내가 세운 계획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찢어버리십시오. 제가 너무 사랑하는 함께 예배 인도를 했던 형이 한 분 있습니다. 이제 그 형님은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크라이나 선교를 위해서 이제 곧 떠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바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로 가는데요. 한 번은 이 형이랑 그 티타임을 가지다가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노멀한 곳은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선교를 가기에. 네, 그런 곳을 가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막 준비를 하죠. 근데 준비를 하는 가운데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이랑 상황도 너무 다르고. 집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도 이제 아들 두 명을 키우는 형인데 아이들의 학교와 또 그런 뭐 생업과 모든 것들을 다 고민하는 가운데 막 준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 주시고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짓을 하고 계시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사역이 그런 것 같다. 주님은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만 하시는데 내가 준비해 놓은 거 이거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 했을 때 거기 이미 다 일을 하고 계시고 준비해 놓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러한 표현 죄송합니다. 얼마나 가짜일까. 다 준비되어 있는데 너는 그냥 내 말에 순종하고 이리로 오기만 하면 되는데 나를 따라오고 나와 동행하면 되는데 네가 준비한다고 준비하는 것을 들고 가야 한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주님께서 가지실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많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다 아는 말이고 저도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고 하지만 그 순간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그런 조급함과 답답함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누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정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자녀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된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틀 만에 움직이게 하실 때는 그만큼 또 긴박한 이유가 있어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달이고 1년이 지날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한 것들, 퓨어하지 않은 것들,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정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히즈윌이라는 팀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의 뒷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아멘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답답함을 누르고 우리의 삶의 그 광야의 자리에서 주님을 더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고 서십시오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고 서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답답함을 누르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과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19절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포함한다면 이 짧은 구절 안에 8번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켜. 그 23절을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새를 통해 아멘. 이 짧은 한 구절 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 세 번이나 등장하죠. 성경에서 이렇게 같은 단어를 많이 반복하고 한다는 건 그 뜻이 그 문장과 맥락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서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뛰어난 리더십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안에 있었던 지혜 있는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 그것을 뭐 다수결해가지고 이것으로 정해졌어, 이것으로 하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각오서구의 기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명령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눈앞에 떠오르는 구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내 몸이 아무리 아파도 내 상황이 어때도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이기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내가 아무리 조급하고 당장 달려가고 싶어도 그들은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는 성도의 유일한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그리고 두 번째 대지에 하나님의 때와 시간, 그 타이밍을 삶에서 실제로 누리는 유일한 비밀은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본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순종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내세우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우리는 합니다.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 저것밖에 못하나. 아,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그 길이 없는 광야에 절대로 길을 낼 수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는 그곳으로 부르신 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만이 부르신 분이 그분만이 그곳에 길을 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에만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떠오르는 구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부르짖고 구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세밀하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오 서는 기준은 철저히 세상 기준과 방법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어떠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더 갈 수 있지만 내 능력이 아직도 너무나 차고 넘치지만 우리는 답답함을 누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광야로 부르시고 낮과 밤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그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제 겨우 텐트 치고 한숨을 돌렸는데 또 가야 하는 그러한 촉박한 이틀의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무지 움직일 기미도 보이지 않는 그 한 달, 그것을 넘어 1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그래서 불평만 쌓이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든 어떠한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든 우리는 불평과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정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그분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우리의 여정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항상 그러하여 항상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계산들과 그 판단들, 그리고 그것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올라오는 그러한 답답함들,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답답함을 누르고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보다는 눈을 들어서 성막 위에 구름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그 하나님의 보이시는 임재의 증거인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오늘 본문 읽었던 23절의 그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23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우리의 삶의 주인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정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